누가복음 16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에게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그것이 불쾌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특별한 부분은 14장에서 시작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만찬이 아직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창병이던 자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 때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청지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의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상 자기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책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것들을 감독할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손아귀에 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게 책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에게 관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의 준 것으로 그들이 행한 결과를 회개보고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긴다면 그의 종으로서 소유한 모든 것이 실제로 그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 회개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언제 읽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 때 행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많은 것들이 불에 탈 것이나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청지기 생활, 즉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아래 두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회개 보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공경에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가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직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아주 정직하지 않은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것을 즉석에서 깎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인은 아마 땅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번히 땅 주인이 그의 땅을 빌려준 대가로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밀로 땅을 빌린 세를 내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생산한 기름이나 또 다른 농작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불러들인 사람에게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50이라고 쓰라고 청지기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빚진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실직될 때 그가 그들의 빚진 것을 깎아주는 호의를 베풀었으므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분간 그들에게 붙어 살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일을 돌보는 청지기였을 때 그 위치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을 위해 주선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일단 해고되면 그의 처지가 암담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을 파는 사람도 거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다음 나오는 성경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실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어라.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빚쟁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두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행실이나 정직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의 위기를 사용하여 그의 아는 다가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잠언으로 가서 솔로몬의 말을 살펴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말씀. 또 그는 말씀하기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대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잠언 3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개미는 일기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일기가 항상 좋지는 않을 것을 압니다. 야간 개미의 작은 두뇌에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비가 오면 먹을 것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기록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 동안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모으기 위하여 밖에 나갈 수 있는 여름철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십시오. 이것이 이 청지기에게서 나타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가 현재의 형편을 이용하여 그가 아는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지금 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도 확실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다면 그것을 지금 해야 하며 그 준비를 하기 위해 현재 내가 가진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추하게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리하도록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영원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시되 인생의 끝장이 올 때 영원히 거할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한 세트의 책을 보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이 그에게 보내준 선물로 인해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4장 17절 너희가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나의 애쓴 것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로 그곳에 있는 나의 사역을 돕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좌에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로 사용할 때 영적 능력의 놀라운 출구가 됩니다. 돈이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인간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만능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돈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을 활용하여 망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하늘나라에 다다르면 내게 재미있는 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는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혹시 어떤 아프리카 본토인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책을 훑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은 석 스미스 목사가 후원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전한 것이지 자네가 찾는 사람이 저기 오는구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오 형제여 감사해요. 당신이 하신 것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누구요? 오, 내 이름은 우방키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무슨 말인가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한 일도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무슨 말인가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내가 기록을 조사해보니 당신이 후원한 선교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내가 물질을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므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내가 비록 직접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낸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와 같은 상 받는 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그 비유를 응용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당신의 자리와 관련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 그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6장 10절 지금 당신이 돈을 횡령하면 후에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작은 일에 불의하면 더 불의하게 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의 재물은 진짜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좀과 동록이 해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여러 길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재물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당신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재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 말씀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똑같은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이며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나에게 와서 그가 행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게 그거 참 훌륭해. 그건 상관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경우를 내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당신의 속마음을 아시고 또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신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높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시대까지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전파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요한이 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침입하다 또는 재촉해서 들어가다 라는 헬라 단어는 집중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고니조라는 단어로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주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혼의 과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랍비 힐렐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가 있었고 그들의 해석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불결한 것을 발견하면 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만일 아내가 소금을 국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짠국이 되어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혼법을 자유주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 법이 오늘날의 이혼법과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주의로 흘렀는지. 이젠 변명할 것도 없이 법정에 가서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만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힐렐 학파를 따르는 랍비의 자유주의적인 율법 해석에 의한 방법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좀 더 문자적인 관점을 취하셨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 특별한 제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8절 말씀. 내 말은 주께서 직통으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르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19절에서 21절 말씀. 여기에 생활양식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잔치를 하지만 대문 밖에 있는 거지는 흔대로 덮여 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었고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것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장사되매 가난한 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시체를 토벳 계곡, 즉 게헤나에 던져버립니다. 시온산의 바깥에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며 이곳은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계속해서 불이 타며 쓰레기 더미에 시체를 던져 화장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 즉 지옥에 갔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예수께서는 음부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신약의 대부분이 음부를 지옥이라 번역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지옥에 내려가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적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려고 내려가셨으며 그 영들은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여기에 있는 예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 부활하시기 이전에 지구의 중심부인 음부 또는 지옥, 이 지옥은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특별한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할 책임을 맡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로하는 일에 적격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나그네며 순례자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세우신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영원히 머물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음부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영광이 비쳤고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치루었어. 너희들은 너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빗장을 부수고 그가 성천하실 때 갇혔던 포로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일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된 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또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거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모세가 저기 걸어가면서 뭘 하고 있지? 오 다윗 좀 보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성천하실 때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부의 한 방은 텅 비었습니다. 이제 음부의 다른 방도 텅 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예수께서 여기에 설명하신 대로 그 방은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7년간의 다스림이 끝나는 어느 날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 게헤나에 던지워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묘사된 게헤나입니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게헤나에 관하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그것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을 변경시키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는 변경시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버려둡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오, 그거 참 나쁘네.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통상적인 그릇된 생각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고통을 받게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 적도 없고 결코 보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여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어찌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할 만큼 미련한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진리입니다. 음부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두어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 편에 있으면 저 편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에 갈 수도 없고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경계가 세워져 있으며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식도 있고 기억도 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호화롭게 산 것을 기억하라.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가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올 수도 없고 조금도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내게는 아주 참 흥미스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병들었고 그의 누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속히 오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가자, 나사로를 방문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행 중에 나사로의 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 그거 잘 됐군요. 그가 자면 나아지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그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동리로 들어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에 계셨나이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왜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니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 부류,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눕니다. 내가 하는 말은 주께서 놀라운 주장을 하신 후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주께서 쉬하신 후 칼을 내려놓고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믿느냐 혹은 안 믿느냐를 갈라놓습니다. 당신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졌거나 아니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님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람들이 울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오소서 보여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무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이 대답하되, 오 주여,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나이다.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 그는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께서 그냥 나오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모든 무덤들이 텅 비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어나오는데 온몸이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만찬 준비를 하고 예수께서 만찬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없애자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죽은 부자의 형제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믿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기울어져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증명으로도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소용없고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를 믿음으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 당신이 이상한 건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낡은 장막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집으로 이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척 스미스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읽거든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들이 옳게 보도하려면 바르게 써야 되는데 척 스미스가 낡은 장막을 떠나 아름다운 새 맨션으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제 주께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향하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흠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거친 돌로 인해 실족치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는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막는다든가 하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경우에 그의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그때 주님이 어린 아이를 취하여 어린 아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빈번히 이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송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여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아주 간단하며 그렇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께서 가지신 용기를 좋아합니다. 주께서 큰 연자 맷돌을 취하시려 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강대상만큼이나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목에 걸어 갈릴리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 짐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형제가 당신에게 범죄하거든 당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를 책망하십시오. 책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로메인은 교회에서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프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여, 로메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제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은 제 아내의 이름이 로메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로메인을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과실을 저질렀거든 그를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보게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 그래 용서한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잠깐만 기다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리면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 다음은 당신의 책임이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7번 못된 것을 하고 재빠르게 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구나 같은 날 7번 회개하면 나는 그것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도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빈번히 오해를 하는데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으며 믿음도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양이나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면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크기에 관계치 않으시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 줄은 몰랐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한 것을 읽을 때마다 나는 궁금해서 주여 내게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주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싹이 납니다. 그 겨자를 심으면은 그 작은 씨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히 그 산과 같은 큰 흙덩이에 심으면은 그것이 뚫고 자라나서 그 산을 덮는 그러한 겨자 수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속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라면 나는 그들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과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힘쓴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엔진을 틀면 계속 돌아와야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때는 병들고 연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입니다. 형제여, 만일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나 다름이 없이 나쁩니다. 그것은 실망한 사람을 발길로 차는 것과 꼭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실 때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무엇이며 종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기에 남겨둡시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께서 절대로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을 수종드는 일을 끝내고 들어온 후에 주께서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태도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더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가서 전화 걸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운전해 올 때엔 쓰러져 갈 정도입니다. 한두 번은 차가 탈주할 뻔했습니다. 2층으로 터벅터벅 걸어 침대에 가서 오 주님 내게 정말 묵은 짐을 지우시네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 또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보세요. 참으로 주님 이젠 축복해 주셔야죠. 나는 훌륭한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니까요. 나는 종입니다. 무엇이 나의 의무입니까? 나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등을 두들기며 칭찬하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등을 두들기면서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운 것을 압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빕니다. 그 부분이 나의 실패하는 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나의 큰 실패는 내 아내에게 큰 장점이 있는 것을 알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걸 기대하지만 아는 채도 아니하고 말도 오 여보 그거 정말 맛있는 저녁이요. 간을 완벽하게 잘 맞춰서 그거 정말 훌륭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그러나 당근을 태워 맛있을 때는 오 당근을 태웠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러한 작은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1절에서 12절 말씀 물론 그것은 그 땅의 법이었습니다. 만일 문둥병이라면 불결합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부르짖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정해진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우리가 의식이나 모형에 따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경우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으로 만지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렀고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관한 법으로 깨끗함을 얻는 날에 행하여야 할 것으로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에게서 새로운 부스럼이나 종기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집안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고 새로 생긴 부스럼이나 발진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는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와서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잡아 물그릇에 피를 흘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는 그것을 피에 찍어 날려 보냅니다. 피 흘린 물을 적신 비둘기는 피를 뿌리면서 날아가면 그 사람은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얻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첫 단계이며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당장 깨끗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기 시작하여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보라, 와, 문둥병이 다 사라졌네, 믿으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사람들을 공통된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 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주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일하실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반응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서운하게 여기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문둥병만 아니라 더 많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20절 말씀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일까요? 주님,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헬라어로 그 단어는 외향으로 나타나는 것 또는 겉에서 보이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외향적으로 볼 수 없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 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2절에서 24절 말씀. 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리에 임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번개가 치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 중에 오시기 전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업을 할 것이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통상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29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심판이 임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에 있을 때 환난 기간 즉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롯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예비하시는 동안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규범적인 표시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누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피하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밤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종류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새들이 와서 사람의 시체로 잔치를 하는 아마게돈 대전쟁에 가도록 데려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해석이며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돌려 올라가 대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 두 해석이 정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해석의 문제점은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맹금, 사람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독수리의 먹이는 살아있는 가축이나 산짐승들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콘도르 같은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인 에오토를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로 해석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에오토를 콘도르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에오토의 참된 해석이 아니며 그것은 독수리입니다. 아마게돈의 대전쟁에서 사람의 시체를 먹일 콘도르 종류의 새에 대한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독수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은 서로 정반대가 됩니다.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일 때 그것을 파일에 쳐라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행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당신의 진리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생활에서 또 생활을 통하여 역사할 때 주 안에서 행함과 그분과의 교제에서 자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